선생님을 좋아하고 있는 11살 베이다. 그런 그녀를 좋아하고 있는 단짝 친구 토마스 제이가 베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과 결혼하면 법에 걸려. 남편이 넌 A만 줄 텐데 그건 불공평해.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1년에 개봉한 하워드 지프 감독의 영화 마이걸입니다. 나의 소녀라는 뜻인데요. 댄 에크로이드, 제이미 리 커티스, 맥컬리 컬킨, 애나 클럼스키 주연의 영화 마이걸은 한 소녀의 여름방학을 수채화에 그린 듯한 한 편의 성장 드라마 같은 작품인데요. 영화 마이걸,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970년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매디슨, 전형적인 미국의 한가로운 교회 마을인 이곳에 장의사의 딸 베이다가 살고 있습니다. 베이다는 동네 꼬마들에게 시신을 보여주겠다며 돈을 받고 빈 관만 보여주는 괴짜 소녀인데요. 동네 친구들은 베이다를 이상한 아이라고 하지만 그런 베이다와 유일하게 잘 어울리는 친구가 있죠. 수줍음 많고 속 깊은 토마스 제이입니다. 엉뚱하고 명랑한 성격의 베이다는 아버지의 독특한 직업 덕분에 어릴 때부터 죽음을 접하고 지내게 되는데요. 아버지가 시체 방부 처리하는 곳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저녁 식사 도중에 죽을 병에 걸린 신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곧잘 목에 닭뼈가 걸렸다거나 암에 걸린 것 같다면서 동네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는데요. 베이다는 아빠의 관심을 끌기 위해 끊임없이 아빠한테도 엉뚱한 행동을 하지만 아빠는 어쩐 일인지 항상 무뚝뚝하기만 합니다. 어느 여름방학, 아빠의 장의사 영업소에 시신 화장을 담당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셸리 아줌마가 새로 들어오는데요. 아빠와 셸리 아줌마는 어느덧 연인 사이로 발전합니다. 아빠의 사랑에 목마르던 베이다는 셸리 아줌마에게 질투를 느낍니다. 한편 베이다는 짝사랑하던 빅슬러 선생님이 여름방학에 성인을 대상으로 개최한 글짓기 교실에 몰래 등록해서 어른들과 함께 시를 낭송하고 시를 쓰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베이다의 유일한 단짝 친구 토마스 제이가 숲에서 베이다의 잃어버린 반지를 찾아주려다가 벌에 쏘이게 되는데 영화 마이걸 중에서 제임스 뉴턴 하워드의 마이걸, 나의 소녀 들으셨습니다. 영화 마이걸은 귀엽고 독특한 괴짜 소녀 베이다를 통해 성장 중인 아이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슬픔을 유쾌하게 담아낸 영화입니다. 소녀와 소년의 대사와 행동도 재미있는 볼거리 중에 하나인데요. 슬픈 상황에서도 슬프다는 말을 입에 담지 않고 가족을 밀어내거나 유머로 둘러대거나 엉뚱한 행동을 보여주는데 이런 마음의 불안함과 슬픔을 대신 표출하는 섬세한 인간 묘사가 특징이라고 하죠. 마이걸의 감독 하워드 지프는 1950년대 뉴욕에서 상업 사진작가로 활동했습니다. 그 이후 60년대 무렵에는 뉴욕에서 유명한 광고 사진작가 반열에 올랐는데요. 1969년에는 영화 작업에 집중하기 위해 광고업을 접고 영화 제작에 들어갔다고 하죠. 작품으로는 Heart of the West, House Call, 메인 이벤트, 벤자민 1등병 등이 있고요. 1991년 마이걸로 흥행에 성공하면서 1994년에는 속편 마이걸 2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파킨슨병에 걸려서 작업이 어려워졌고요. 2009년 2월 미국 LA 병원에서 81살의 나이로 숨을 거뒀습니다. 음악 듣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맨프레드맨의 두아 디디디디, 영화에서 베이다와 토마스 제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며 자주 부르던 노래죠. 영화 마이걸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There she was, just walking down the street singing Do-a-dee-dee-dee-dum, diddy-doo. Popping her fingers and shuffling her feet singing Do-a-dee-dee-dee-dum, diddy-doo. She looked good, she looked fine. She looked good, she looked fine. And I nearly lost my mind. Before I knew it, she was walking next to me singing singing. Do-a-dee-dee-dee-dum-dee-dee-dum. We walk on, walk on. To my
my door,
my door.
We'll walk onto my door, then we kissed a little more. Whoa, I knew we was falling in love. Yes, I did, and so I told her all the things I'd been dreaming of. Now we're together, nearly every single day, singing.
영화 마이걸은 주인공이 매컬리 컬킨과 애나 클럼스키의 통통 튀는 연기가 사랑스럽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나홀로 지배로 스타가 된 매컬리 컬킨은 마이걸에서 한 소녀 베이다를 좋아하는 수줍은 토마스 제이 역할을 맡았죠. 컬킨은 스타가 되기 전까지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7남매 중 셋째인 컬킨은 전화 교환원으로 일하는 어머니와 작은 성당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하는데요. 4살의 연극 바흐 베이비스를 통해 배우의 길로 들어섰고요. 1990년 10살이 되던 해 나홀로 지배 시리즈에 출연하면서 그 이후에 마이걸, 리치리치, 좋은 아들 등 1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인기와 부를 동시에 얻게 됐습니다. 14살 때 1994년 평범한 생활을 하고 싶다며 한동안 연기 생활을 중단하기도 했는데요. 성인이 돼서 다시 여러 작품에 출연했지만 별로 주목받지 못했죠. 주인공 사랑스러운 소녀 베이다 역할의 애나 클럼스키는 어머니와 함께 광고에 출연하면서 어린 나이에 연예계 데뷔를 하게 됐고요. 영화 마이걸과 그 이후 1994년에 개봉한 마이걸2에서 주인공 베이다 역할을 맡으면서 대중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2000년대 후반에는 30 Rock과 Law & Order 등 여러 텔레비전 연속극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마이걸 중에서 또 템테이션스의 마이걸, 나의 소녀 들려드립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마이걸에는 11살 소녀 베이다와 토머스 제이가 나무에도 오르고 강가에서 놀고 산에도 가는 등 여름방학을 보내는 장면들이 등장하는데요. 보통 미국 아이들은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낼까요? 미국의 초등학교는 여름방학이 깁니다.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미국 동부 지역은 6월 초부터 8월 중순, 서부 지역은 6월 말부터 9월 초까지가 여름방학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초등학생들은 여름방학 동안 캠프를 많이 가죠. 도시별로 시에서 운영하는 저렴한 캠프가 있고요. YMCA에서 하는 캠프, 사설기관에서 하는 각종 캠프가 있습니다. 시와 YMCA에서 운영하는 캠프는 거의 온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영되는데요. 미술, 스포츠, 음악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 다니듯이 아침에 가서 오후에 집에 오는 데이 캠프가 있는가 하면 짧게는 1박 2일, 길게는 몇 주씩 집을 떠나 즐기는 오버나이트 캠프도 있습니다. 자연에서 뒹굴고 친구들과 숲속에서 도시락을 먹고 말 그대로 노는 캠프가 많은데요. 동물 탐험, 바닷속 체험, 보물 찾기, 환경 지키기 등 다양하다고 합니다. 등산도 하고 동물원, 수족관도 가고요. 직접 손으로 자연을 체험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작문이나 과학, 컴퓨터 등 좋아하는 과목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학구파들을 위한 캠프도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초등학생들이 긴긴 두 달 반의 여름방학을 기다린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여름 캠프가 속속 취소되는 등 미국 아이들의 여름방학 풍경마저 바뀌고 있습니다. 이어서 음악 듣고 옵니다. Sly and the Family Stone의 Hot Fun in the Summertime, 뜨거운 여름날의 재미, 영화 마이걸 중에서 함께 듣고 옵니다. End of the spring, and here she comes back.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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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 day. Damn. Summer days, oh summer days. That's when I had most of my영화 마이걸 함께하고 있는데요. 영화 마이걸은 1,500만 달러 정도의 제작비로 만들어져서 1억 달러가 넘는 흥행 수입을 올렸습니다. 마이걸은 1992년 MTV 영화제에서 최고의 키스상을 수상했는데요. 영화 마이걸에서 강가에서 베이다와 토머스 제이가 수줍게 뽀뽀를 하고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린아이들의 풋풋한 사랑을 아름답게 묘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이걸의 음악은 미국의 영화음악 작곡가 제임스 뉴턴 하워드가 맡았습니다. 그가 참여한 작품 수는 100여 편이 넘는다고 하죠. 마이걸 외에도 귀여운 여인, 사랑을 위하여, 프렌치 키스, 도망자, 다크나이트, 신비한 동물사전 등이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마이걸 중에서 The Spiral Staircase의 More Today Than Yesterday, 어제보다 오늘 더 함께 듣고 오시죠. I don't know. 영화 마이걸을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나 예쁜 영화라 눈물이 나왔다. 귀엽고 앙증맞지만 결코 가벼운 영화는 아니다. 참 따뜻한 영화 같다.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이 예쁘게 그려진 영화다. 그래서 더 순수하게 느껴진다. 최고의 영화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마이걸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죽음과 싱글 부모 이런 주제는 결코 아이들과 이야기하기 쉬운 주제가 아닌데도 영화 마이걸은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잘 다뤘다라고 평했고요. 시카고 선타임즈 평론가는 이 영화의 아름다움은 바로 올바름에 있다. 굉장히 독창적이고 감동적인 장면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 올바른 장소에서 감동을 자아내는 영화다 라고 전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The Fifth Dimension의 Wedding Bell Blues, 영화 마이걸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영화 마이걸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베이다가 장문 선생님을 짝사랑하고 있었죠. 그는 선생님과 결혼할 거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토마스 제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이다,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하면 나랑 결혼하는 건 어때? 그러자 베이다는 생각해보겠다고 하죠. 벌에 알레르기가 있는 토마스 제이는 잃어버린 베이다의 반지를 찾으러 혼자 산에 가는데요. 그런데 벌통을 건드렸다가 벌에 쏘여서 죽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가 장의사인 베이다의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데요. 베이다가 관에 누워있는 토마스 제이에게 달려와 이렇게 말합니다. 안경 어디 있어요? 안경 씌워줘요. 토마스 제이는 안경이 없으면 앞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는 고개사가 된다고 했다고요.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영화 마이걸 중에서 시카고의 Saturday in the Park, 토요일의 공원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Thank you. such a long time.
My걸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My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엄마는 자신을 낳다가 돌아가시고 가장 친한 친구인 토마스 제이도 잃고 베이다는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밖으로 터뜨리게 되는데요. 베이다는 자신이 엄마를 죽였는지 아빠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이렇게 말하죠.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아들인 토마스 제이가 죽고 슬픔에 빠진 그의 엄마에게 베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토마스는 걱정 마세요. 저희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주실 거예요.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마이걸 중에서 Todd Rundgren의 I Saw the Light, 빛을 봤어요.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누구보다 친하고 서로를 아껴주는 그런 친구가 있었기에 행복했던 여름날 소년 소녀를 그린 영화 마이걸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마이걸 중에서 크리던스 클리어워터 리바이벌의 Bad Moon Rising, 불길하게 뜨는 달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네, 이번 주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위한 건강, 미용, 요리 등 다양한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멋지고 맛지고 시간입니다. 자, 현재 미국 사회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로 대 웨이드 판결 번복 여부입니다. 낙태의 합법성을 뒤집을 만한 미 연방법원의 다수 의견 판결문 초안이 유출된 후에 낙태에 대한 여성의 선택을 찬성하는 프로초이스와 태아 생명권을 지지하는 프로라이프의 팽팽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요, 오늘 여성시에서는 낙태가 여성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지, 끼친다면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멋지고 마치고 낙태와 여성의 건강 출발합니다. 오늘 여성의 건강과 낙태에 관한 내용은요, 공공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네, 자, 먼저 낙태가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낙태란 인위적인 방법으로 임신을 끝내는 절차인데요. 그 방법은 직접 수술하거나 약을 먹어서 이 자궁에 있는 배아나 태아와 태반을 제거하는 겁니다.
네.
미국에서는 임신 6개월 이전까지의 낙태를 법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1973년 연방대법원은 임신 기간을 3기로 나눠서 이 낙태에 관해서 주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밝혔습니다. 임신 초기 각 주정부는 낙태를 절대 금지할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임신 중기에는 금지는 못하지만 임신부 건강 등을 이유로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요. 마지막 3개는 산모 생명이나 건강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 낙태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예. 그러면 낙태에 대한 공공기관의 지침은 어떻고 또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있나요?
네, 여성의 건강에 대한 낙태의 안전과 관련해서 이 세계보건기구 WHO는 소위 안전하지 않은 낙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네.
세계적으로 매년 발생하는 산모의 사망 가운데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한 사망이 4.7%에서 13.2%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안전하지 않은 낙태 10만 건당 220명의 여성이 사망하는 걸로 추산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안전하지 않은 낙태라는 건 어떤 걸 말하나요?
네, WHO에 따르면 일단 낙태를 시술하는 의사에게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거나 최소한의 의료 기준이 없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네. 자, 일단 낙태라는 게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하게 될 텐데요.
네, 이에 대해서 WHO는 우선 의도하지 않은 임신 10건 중에 6건은 인공유산으로 끝난다면서 WHO에서 권장하는 안전 조건 내에서 행할 때 안전하다면서도 모든 낙태의 약 45%는 안전하지 못한 걸로 봤습니다.
네.
그중에 97%는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진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여성과 지역사회와 의료체계에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 사회적,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안전하고 시의적절하며 존중받는 낙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건 공중보건과 인권의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안전하지 않은 낙태일 경우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먼저 불안전한 낙태, 그러니까 자궁에서 모든 조직을 제거하거나 배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향후 다른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네.
다량의 출혈이 발생한다는 점, 또 감염과 자궁 천공, 즉 자궁이 날카로운 물건으로 찔렸을 때 구멍이 나는 등의 위험입니다.
예.
그리고 생식기와 내장의 손상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는 낙태를 위해서 질이나 항문에 위험한 물건을 넣었을 때 해당합니다.
그럼 이 낙태 시술 자체가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네, 태아의 생명권을 지지하는 민간단체인 APPLOG의 도나 해리슨 대표는 임신 21주 이상의 낙태가 출산으로 인한 모성 사망률보다 더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면서 중후반기 낙태의 위험을 주장했는데요.
네.
이 단체가 BOA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임신 중후반기 낙태가 낙태를 감행한 여성의 향후 임신 시 조기 출산, 조산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신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21주에서 37주 사이에 출산하는 걸 이 조산이라고 부릅니다.
예, 지금 이 태아 생명권을 지지하는 APPLOG라는 단체의 주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여성의 낙태권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곳으로 우리가 Parent Planned Hood를 꼽는데요. 이 단체는 낙태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이 단체는 낙태는 매우 일반적이고 안전한 절차로 매일 병원에서 행해지는 다른 산부인과 절차와 유사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다만 모든 의료 절차와 마찬가지로 낙태 시기가 너무 늦고 진정제나 전신 마취를 할 경우에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앞서 WHO가 지적했던 것처럼 임신 조직의 일부가 자궁에 남아있고 자궁의 혈전, 매우 심한 출혈, 감염, 경부와 자궁의 부상이 있고요. 또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인데 이들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치료가 어렵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낙태하고 또 유방암 발병률의 연관성에 대한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임상실험 자료와 최신 의료 분야 뉴스, 의약품 관련 소식을 전하는 메드스케이프가 덴마크에서 실시한 연구조사 결과를 인용해서 보도했는데요. 1935년부터 1978년까지 40여 년간에 걸쳐 진행된 이 연구에서 150만 명의 덴마크 여성 중에서 28만여 명이 한 번 이상 낙태를 경험했습니다. 연구 참가자의 18%에 해당하는 수치였는데요.
네.
그런데 이들 사이에서 낙태와 유방암의 위험에 대한 의미 있는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낙태하고 유방암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네. 이 연구에 따르면 임신 2기, 그러니까 14주쯤에 낙태한 이력이 있는 여성에게서 유방암의 위험이 증가할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네.
임신 첫 3개월 동안 낙태한 여성의 유방암이 증가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도 사례 대조 연구 설계의 한계를 고려할 때 낙태와 유방암 위험 사이의 중요한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매체는 또 2016년 말까지 나온 25건의 연구를 분석한 2018년 자료를 통해서 낙태와 유방암 위험 사이의 연관성은 없는 걸로 나타났다면서도 하위 그룹 분석에서는 위험 가능성이 있는 걸로 언급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이 낙태를 할 경우 건강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네, 또한 전문가들은 낙태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철저한 피임으로 원하지 않는 임신 가능성을 막고 낙태를 하게 되더라도 임신 중후반기로 넘기지 않을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낙태가 여성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주 여행시에서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위한 주제를 다루는 멋지고 마치고 시간으로 현재 미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낙태와 여성의 건강에 관해 얘기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낙태가 여성의 정신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오늘 얘기를 나눠볼 분은 지난 7년간 불임과 고위험 임신, 외상성 출산, 산후 우울증과 불안, 또 임신 상실과 입양, 낙태 관련한 전문 정신 건강 상담을 해온 심리치료사, 사이코테라피스트 로빈 애킨스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낙태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낙태 후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심리적 증상이 있을까요?
The most prominent things we see, if we were going to discuss diagnosis,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리고 공황 장애, 심각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타 반응 같은 것입니다. 아직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복잡하고 권리를 박탈당한 슬픔에 관해 진단을 내리지 못했지만 심각한 스트레스에 대한 다른 반응과 유사한 것들을 봅니다.
예,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찰을 하셨는지 수치 같은 게 있을까요?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언급하셨는데 낙태 후에 이건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나요?
Sure, we don't have numbers on how many women or men.
낙태로 인해 얼마나 많은 남성과 여성이 정신적인 합병증을 앓는지 관련 수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상담 경험을 통해 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정신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 회복 그룹이나 다른 그룹 등에서 보면 낙태를 경험한 후 치유를 원하는 사람이 수천 명에 달합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낙태 후 상처를 얘기하고 그들의 경험을 털어놓는데요.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거나 종종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극심한 슬픔이나 불안에 빠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임신한 친구로부터 출산 전 파티를 여는 베이비 샤워 초대장이나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임신 소식 같은 것들이 방아쇠가 돼서 낙태 후 정신적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PTSD 유형의 반응을 갖게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방금 낙태 후에 또 남성이 겪는 정신적 압박감을 언급하셨는데요. 낙태 여성이 임신에 관여한 남성도 역시 힘들어하는군요.
So it depends on what their involvement was in it. For men that didn't have any involvement.
낙태 후 남성의 정신적 장애는 남성이 여성의 낙태에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가 임신한 사실도 몰랐는데 나중에 낙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에게서 아이를 빼앗긴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로서 역할을 상실당하거나 자연스럽게 누렸을 보호자의 역할을 잃었다고 말하는 거죠. 낙태 결정을 같이 내렸거나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했다면 종종 죄책감과 슬픔, 후회를 말합니다. 여성의 반응과는 무관하게요.
네. 뭐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요. 심리학적으로 낙태 후에 정신적 고통을 갖게 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낙태를 둘러싼 논란이 좀 심하기 때문인가요?
Well, that's a really great question, and I'm so glad you asked it. Whether or not abortion is legal isn't really...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상담한 사람 중에는 낙태 찬성론자도 낙태 후 정신적 상처를 입은 사람도 있고요. 낙태 반대론자지만 낙태를 한 후에 찾아온 사람도 있어요. 낙태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문제가 아니라 각자 낙태를 경험하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여기에 달렸습니다. 낙태 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껴지던 위기의 순간에 자신들의 자식을 무시하거나 비인간화했다고 털어놓는 여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 혹은 10년 또는 20년 후에 가서 자기 자식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이로, 어떤 사람은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로 묘사합니다.
그러면은 낙태 후에 정신적 상처는 시간이 얼마나 지나면 좀 괜찮아지나요?
It depends on the person. My abortion was over 20 years ago.
사람에 따라 다른데요. 제 경우 낙태를 한 게 20년도 전의 일이었지만 아직도 매일 매우 슬픕니다. 더 이상 트라우마 반응도 없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유형의 반응도 매우 드물게 오지만 여전히 매일 슬퍼하고 있습니다. 심리치료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말이죠. 사실 당신과 연결돼 있던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슬퍼하는 과정을 실제로 멈출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보고요. 어떤 일정 기간이면 된다 그런 식으로 한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자, 끝으로요. 낙태 후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십니까?
So I don't give advice as a therapist. What they need though is to be able
저는 심리 치료사로서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낙태의 합법성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주는 압력에서 벗어나서 자기 경험을 솔직하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낙태로 정신적 상처가 있는 여성들이 자신의 상처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저 낙태 경험을 얘기하고 임신 중절을 했으며 자식을 잃었다는 사실을 얘기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로빈 애킨스 심리치료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낙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요즘, 낙태가 여성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V 책으로 볼 수 있는 만화가 아니라 인터넷 디지털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만화를 웹툰이라고 하는데요. 탈북민 웹툰 작가 최성국 씨가 최근 서울에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최성국 씨는 평양에서 미술대학을 졸업했고 만화를 그려오다가 한국에는 2010년에 정착을 했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 오늘은 자유를 주제로 열린 최성국 작가의 웹툰 전시회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이 이게 지금 풀 싹 돋았으니까 계절은 봄이거든. 그러니까 농촌지원 하던 차례냐 바지가 걷어올리고 흰 네이가 보이고 이 친구가 총은 저기다 탁 눕혀놓고 이 친구가 엎드렸어. 엎드린 위에 맨발로 올라갔어.
아, 그래서 따게 하자.
왜냐면 통일은 이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 뚝 딸 수 있는
일이 쉽지 않다.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남북통합문화센터 5층 기획전시관. 탈북민 웹툰 작가 최성국 씨와 탈북민 예술감독 오진아 씨가 한 작품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작품 안에서 감이 통일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감다는 걸 더 어렵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오 감독이 조언합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탈북민 웹툰 작가 최성국 씨의 전시회 자유가 불편해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제목처럼 이 자유가 있는 한국 사회에 정착하며 작가가 경험했던 다양한 사연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주변 탈북민들의 잊지 못할 사연도 웹툰으로 재밌게 그려냈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기획한 탈북민 예술감독 오진아 씨는 전시회 취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협의를 여러 차례 하면서 무겁고 뭐 상징적인 것보다 우리는 그 남북 문화 통일 뭐 이런 대리만족을 느끼기 위한데 지금 길들여져 있어요. 뭐 백두산천지 또는 한라산, 금강산 그걸 쳐다보면서 언제면 통일될까 뭐 그 정도예요. 근데 그것도 좋지만 탈북민들에 대한 인식이나 그들과의 소통이 완벽하게 자연스러워지면 그게 통일이 돼요. 현재 탈북민들이 어떻게 갑자기 불시착해 가지고 이 땅에 서서히 녹아들어가게 되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주제로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전시장에는 크게 10개의 작품이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최성국 작가는 입구로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한 작품을 소개했는데요. 세 개의 그림으로 엮은 작품이었고요. 최성국 작가가 정착 초기 자신이 느꼈던 자유에 대한 감정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자유가 불편해 시리즈로 좀 하다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작품도 좀 하느라고 했어요. 이거는 자유가 불편해 누구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서 불편해.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는 이거 해 저거 해 뒤에 보시면 사회주의 경쟁 도표가 있어요. 어쨌든 앞에 두 그림은 북한에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니까 신경 쓸 일이 없어요. 머리 쓸 일이 없어. 쓰걱쓰걱 일만 하면 됩니다. 근데 한국에 왔어요. 제가 겪은 일인데 한 3시간 동안 사람 구경했습니다. 앉아서 1시간, 그래서 2시간 좀 지나갈 때부터 이건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누구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유가 불편한 거예요.
세 번째 그림은 한가로운 공원 의자에 앉아있는 한 남성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웃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과는 다르게 홀로 쓸쓸한 표정입니다.
사실은 자유하면 누구나 바라고 있고 좋아 했는데 북한 사람한테는 자유하고 갑자기 주니까 자유를 누릴 능력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낯설고 행복한 고민이죠.
커피숍에서 주문하기가 불편해란 작품도 눈에 띕니다. 커피숍의 메뉴판이 크게 그려져 있고요. 한 남성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커피를 주문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작품에 관한 설명 다시 최성국 작가에게 들어봅니다.
커피숍에서 주문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이거는 뭐를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제일 처음에 있는 걸 시켰는데 익스프레스라는 걸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거 주세요 그랬는데 근데 그때 아이스 아메리카노 막 그래요. 그래서 커피를 주문할 때 막 여러 가지 혼탁해서 주문하죠. 북한 같으면 빡 크게 웃겠는데 주변 사람들이 되게 못 들은 척하면서 웃더라고. 그것도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시라요. 진짜 그랬어요. 그분이 여자분인데.
관람객 김나경 씨는 자신도 커피숍에서 그랬던 경험이 있다며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탈북민에게는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며 그들의 입장에 서서 다시 한번 작품을 바라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도 평소에 자주 하는 실수긴 하거든요. 카툰 안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시라요라고 써있는데 뭔가 저한테는 재밌는 농담이라고 생각했는데 북한 분들한테는 솔직히 외래어를 자주 쓰시지 않으니까 이게 어려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못했는데 이 작품을 보고 그런 애로사항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시장 안에 작은 코너를 돌자 한국 여성과 탈북 남성이 크게 그려진 작품이 보였습니다. 제목이 아주 독특했는데요. 저 저를 사랑한다고요? 라는 작품이었습니다. 다시 최성국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자분들이 전단지를 나눠주고 뭐 상담 전화도 하고 하면서 예쁜 목소리로 북한 기준에서 한국 여성분이 말을 하면 정말 간들간들하고 예쁘거든요. 그 목소리로 사랑한다고 고객님 사랑합니다 뭐 무료로 주겠습니다 이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북한에서 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좋았으면 나한테 무료로 주고 사랑한다고 하고 막 이렇게 착각하는 자유가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전단지를 받는 남성분의 볼이 굉장히 밝으래.
맞아요. 처음에 혼자서 착각하는 거지. 좋아하는 줄 알고.
최 작가는 탈북민들이 정착 과정에서 겪었던 일화만이 아니라 이 통일을 바라는 마음도 그림에 담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북남남녀란 작품입니다.
북한 남자와 남쪽의 여자를 보여줬어요. 이게 뭐 지금 철책선 옆으로 남쪽에는 자전거 길이 나 있고 북한은 아직도 뭔가 분단을 고집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제는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게 2030년쯤 되는 일. 그래서 사실 철책선이 무의미한 그런 상황을 상상해봤어요. 그래서 철책선 자전거 길 옆에 감나무가 자랐는데 가지가 북한 쪽으로 쭉 뻗어 갔어요. 키가 안 되니까 북한 군인들이 감을 못 따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타던 남쪽 여자들이 이렇게 가지를 잡아당겨지는 거야. 아마 이렇게 현실이 되지 않을까요?
앞서 오진아 감독과 최성국 작가가 이야기를 나눴던 작품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왜 감나무로 이 통일을 상징한 걸까요? 오진아 감독의 설명입니다.
감은 북한에는 없는 과일입니다. 강원도 이천이나 원산 이남에 약간 있는데 이렇게 잘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감하면 남한에서 나오는 걸로 상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감이 뭐냐면 북한보다 앞서서 발전이 됐고 풍요로워졌어요. 이걸 상징했어요. 나는.
사실 최성국 작가는 지금까지 북한 실상을 알리는 전시 활동이나 남북의 문화적 차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문화 사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회에서 전하는 메시지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우선 탈북민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최성국 작가는 남북 간의 이질감을 줄이는데 이 문화의 힘이 가장 큰 것 같다며 앞으로도 남북의 문화 공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북한에 대한 이질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총, 포탄, 무슨 군사 이걸로 북한에 다가가지 말고 문화라는 거로 서로 공감하면서 소통하면 분단 유지비 무슨 국방부에 돈 들어가고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문화의 힘은 강력하고 북한 현지에서 저는 한국 영화를 팔다 왔잖아요. 아니 그 3년 동안에 북한의 그 단단한 벽을 한류가 깨버리고 패러다임이 확 바뀌고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게 경제인데 처음에는 문화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북한을 바라봐주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공감이 첫째다.
이번 전시회를 기획한 오진아 감독은 특히 젊은 세대들, 자라나는 학생들이 이번 전시회를 많이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는데요. 이제는 탈북민과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서로를 차츰차츰 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날, 오늘은 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일이 될 수 있어요. 이 문제가 어느 날 나의 문제 또는 나의 가족의 문제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때 화닥닥 놀라서 북한 문화는 도대체 어떻지? 이러지 말고 서서히 여유 있게 이것도 너의 생활의 한 부분처럼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시대다 하는 걸 권하고 싶어요.
전시회를 둘러본 관람객들은 주제도 신선했지만 이 탈북 작가가 그린 웹툰 전시여서 더 흥미로웠다고 말했고요. 앞으로는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한 탈북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모습까지 작품으로 볼 수 있길 바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들인데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새롭고 낯설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작품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런 내용들을 너무 진지하거나 뭐 이렇게 무겁게가 아니라 웹툰으로 친근하게 표현해 주셔서 탈북민 분들하고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좀 더 많은 분들이 작품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전시들이나 웹툰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점점 이제 생활을 가시면서 녹아드는 그런 모습, 녹아서 행복하게 적응하시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